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제가 상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친 이민 생활 속에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적잖은 위로를 주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교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한 1년 좀 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에게 아주 몹시 불쾌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실족해서 그 뒤로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심심치 않게 많은 교회에서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오시던 분들이 어떤 다른 성도의 누군가에게 위해서 마음이 실족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니까 그냥 쉽게 넘기고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시면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가를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아멘. 말만 들어도 아주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라, 뭐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이런 행위가 그냥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반역자들을 벌할 때 주던 벌 중에 하나가, 형벌 중에 하나가 연자맷돌을, 아주 무거운 그 사람이 돌리는 연자맷돌이 아니라 그 소나 나귀가 돌리는 큰 연자맷돌을 목에 메워서 떨어뜨리는, 물에 이제 빠뜨려 버리는, 그것이 그 당시에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열심당원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이렇게 죽은 일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쇼크를 받았을 것입니다. 소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제자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손과 발이 묶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목에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목에 메고,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 깊이 끊임없이 빠져 들어갑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숨을 쉬려고 하면 입과 코에 물이 막차 들어와서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물속 깊이 어떤 곳에 떨어져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려서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받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자, 즉 연약한 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이런 형벌을 받는 정도의 악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실족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양 몇 마리를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신다 그러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실 정도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다가 뭐 이전에라도 누군가를 실족시키신 그런 일들이 생각나신다면 마음 가운데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가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 요즘에 보면 뭐 가난 성도라는 얘기가 많이 도는데, 여러분 가난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가난한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요즘에.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가는, 예전에는 교회를 나가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안 나가, 그러고 가난 성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플러싱 지역에도 그렇고 뉴욕 지역에도 굉장히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특히 실족할까? 여기서 소자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집중해서 제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자는 말 그대로 작은 자 혹은 연약한 자,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장애인, 이런 부류의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연약한 그룹을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대에 특별히 10대와 20대가 굉장히 많이 실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대와 20대가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 청년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한국의 대학교에서 누가 교회를 얼마만큼 다니고 있는지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교회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통계상 6%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94%는 교회 안 나간다, 예수 믿어도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고, 6%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의 퍼센티지가 75에서 많으면 85%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이번 해 만약에 10명을 졸업을 시켰으면, 고등학생을 10명을 졸업했으면 2명만 교회 남고 8명은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고령화가 되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0대, 20대를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을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 젊은 학생들, 청년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인가 저에게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가르치던 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구했는데 저한테 전화와서, 목사님 직장도 구하고 삶의 안정세를 찾았는데 신앙생활은 아직도 방황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신앙도 좋은 아이인데 신앙생활은 아직 방황 중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정말 교회 가기 싫대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봉사 안 하냐고 맨날 봉사하라고 그러고, 청년부 목사님은 또 바뀌었고, 그리고 작년 예배 가면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셔서 졸다가 온대요 맨날.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또 불평을 말을 하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얼마 전에 법률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법률스님 책을 읽었는데 법률스님 책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스님 책을 읽냐 이러면 요즘 애들은 꼰대라 그러거든요. 또 꼰대라 그럴까봐 제가 가만히 그냥 듣고만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청년에게 이런 지금 현재 교회 상황을 잘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청년들이 실족해 있는지를 제가 알지 못했다면 한마디 했을 텐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마쳤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젊은이들을 실족시킬까? 청소년들을 실족시킬까? 저는 이제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또 책들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족시키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큰 이유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무너져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무너져서 그렇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그 가정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 또 실족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부모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아이의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30%라면 70%가 가정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잘 가르쳐도 집에서 부모가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언젠가는 그 신앙을 그냥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그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한50% 정도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장로님인데 뭐 이런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혹은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인데 아직도 집에 오면 우리한테 쌍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나와서는 신앙생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게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아이를 실족시키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딴데 놀러 가자고 부모가 말을 해서 아이들을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가 다가오면 몇주 혹은 몇 개월씩 교회를 빠져도 부모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가정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가운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도 신앙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 일요일만 하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대학을 떠나거나 혼자 살게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좋은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키우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 그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부모가 잘 인도하지 못해서, 모범이 되지 못해서 아이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오늘 42절에 그 말하는 범죄를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가정교육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모으는 데만 신경 쓰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들을 놓치게 되었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가 미국에서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노틀담 대학교에서 그것을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그 노틀담 대학교에서 통계를 낼때이 질문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대로 된 대답을 한 친구들이 16%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혹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던 학생들이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16%만 제대로 답을 하고 84%가 뭐라고 거의 다 대답을 했냐면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못 가르쳐 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때 가장 답답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 같이 히브리서를 좀 찾아보자. 그럼 히브리서가 어딘지를 몰라서 못 찾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도 그것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도 정말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신 전도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게 놀러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제가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자기들도 영적으로 갈급한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거를 채워주지 못하면, 영적으로 그걸 채워주지 못하면 아이들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좋은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주면은 아이들이 교회 잘 나오겠지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이 지루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보다 좋은 거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아 교회 재미없어 그러고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집중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밤에 늦어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인 활동들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더 교회 나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부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가 왜 소자를 실족하게 했느냐라는 그런 말 듣지 않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을 세워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면, 잘 가르친다면, 우리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뉴스들도 많이 있는데, 몰몬교 같은 경우는 저희랑은 완전히 다른 이단 그룹이지만, 이 노틀담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을 때 몰몬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얼만큼 교회에 남아있는가? 당신들이 교회에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몰몬교에서 통계를 냈는데 80% 이상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몰몬교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제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확실히, 신앙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말씀교육을 계속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몰몬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그 선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후러싱에도 가면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가방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로도 선교를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규칙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진리가 없는 몰몬교도 힘을 썼더니, 아이들 양육에 힘을 썼더니 이렇게 잘 키웠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더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 앞에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청년들, 대학교에 가 있는 청년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족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게 심각한 문제이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잘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또 가정에 실망해서 교회 나오질 않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시옵고 교회에서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할 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